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다 보면 조금 낯선 상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들을 읽어나가다가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말일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 상징들에 우리가 마음을 다 쏟게 되면 그만 이 요한계시록 읽다가 큰 줄기를 놓치고 우리가 길을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성경책을 펼쳐두고, 우리가 유튜브에도 보면 성경을 읽어주는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영상들을 입에 속으로 전체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입에 속으로 듣게 되면 전체를 듣는데 한 40분이면 충분히 듣습니다. 그렇게 마치 우리가 숲을 걸을 때 숲의 나무들을 하나하나 보는 모습도 있겠지만, 뭐 마치 드론을 쭉 띄워놓고 항공사진을 촬영하듯이 숲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숲의 전체를 드론으로 항공 촬영하듯이 큰 그림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 그 메시지가 너무 선명해서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정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참 절정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0장,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이제 용이 잡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림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가 완성되게 되죠.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그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실 때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의 악이 득세하고 이 세상의 악이 때로는 짐승 같아 보이고 때로는 용 같아 보이고 도무지 저항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진 것 같고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것처럼 약해 보일지라도 여기에 승리가 있으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도록 순종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이해할 때도 꼭 우리가 너무 어떤 과잉 열정처럼 이 말씀처럼 이해해서 아,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어떠한 세상에 그 타협의 요구가 있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다도 너희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켜라,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반대를 하루 이틀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길 수 있지만 지속되다 보면 내가 잘못됐나? 나 하나 여기서 타협하면 모두가 편할 텐데 괜히 내가 유별을 떠느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가 분란만 일으키나? 내가 조금만 타협해 줘야 되나? 자꾸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다. 그 길이 맞다. 그 길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참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가지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이 예수님의 이름과 대비되는 이름,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어떤 나라였습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했던 나라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 이 바벨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그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죠. 근데 이 바벨탑? 바벨론탑이 아니라 바벨탑이라고 하니까 바벨과 바벨론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바벨,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바벨론도 바벨이라는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거기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아마 발랄이라고 하는 그 언어와 언어 유희를 맞춰야 됐기 때문에 바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바벨론, 바벨 모두가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바벨이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 창세기 11장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길 보시면 바벨탑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 탑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야기하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건축했던 탑의 양식을 보면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알려져 있죠. 계단식으로 된 피라미드 모양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지구라트 모양의 탑이었을 것이라고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동의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지구라트 탑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탑 꼭대기에는 성전을, 신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신전을 세우는 것이 그 지구라트를 세우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럼 그 신의 이름을 새겨야 되는 신전에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내자라고 말했던 것은 속마음이 무엇이었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행세하자,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우리 이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행세하면서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한번 우리 인류 사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회에 통합을 이뤄내보자, 이렇게 했었던 시도였던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람의 역사를 가만히 되짚어보면 누군가가 신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개인이 되었던 어떤 집단이 되었던 신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을 갖고 그 사회의 통합,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고, 획일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회는 여지없이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지금도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패 권력, 독재 권력이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하면 항상 부패하게 되고, 또 어떠한 방식이 동원되게 될까요? 거기에는 항상 회유와 회유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폭력이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의 방식이었고 요한의 시대에서는 정확하게 로마의 방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는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향락이 가득했는지, 사람의 본성이, 그 인간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그 사치스러운 문화에, 향락을 추구하는 문화에, 쾌락의 문화에 빠져들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저렇게 사치스럽게 살고 싶다, 우리도 한번 저렇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쾌락을 영위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인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로마를 설명할 때 이 큰 바벨론이라고 설명하면서 큰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유혹이 강했으면, 얼마나 저항하기 힘들었으면 큰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치의 문화, 향락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따르게 되나요? 무자비한 폭력이 잇따르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상징하는 로마의 모습이었고, 더 넓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신자들의 눈을 열어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눈을 떠라, 크게 눈을 떠서 보아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면서 사치와 향락과 음행과 폭력에 찌든 이 세속사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반드시 그 사회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눈을 떠라.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서 나와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짓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처음부터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9장에서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찬양받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 이름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총 4번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먼저 성경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이름입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예수님밖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도 보실까요? 자, 세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이름은,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로는 충신과 진실이었습니다. 충신과 진실. 이 뜻은 우리가 세상이 참 혼탁하죠.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헷갈리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는지 정말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충신과 진실, 그 말은 누가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르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충신과 진실 되시는 분, 진리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내 생각으로 다 담아낼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다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설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식을 초월하는 그 초월적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아무도 그 이름을 능히 알 자가 없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예수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부터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 그런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거하시는 바로 그 말씀. 우리를 항상 인도하셨던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실하시며 또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며 온 땅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용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최후 승리를 주니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서 나와라. 그 사치와 자기 이름을 높이는 허영과 그 방식에서 나와라. 예수 이름만을 높이는 그 삶의 방식으로 와라. 예수님에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의 장면을 보시면 참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나옵니다. 또 이번에 21절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에 모든 원수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 마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악명을 떨치던 어떤 뭐 조직폭력의 두목이 있었습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악랄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 범죄자가 일단 법정에 들어오면 판사가 그 범죄자와 물리적으로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판사는 그저 잘 준비된, 법에 맞게 준비된 판결문은 낭독하기만 하면 그 판결문의 권위가 있어서 그 권세로, 그 힘으로 종신형이 될지 뭐 사형이 될지 그 형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의 힘으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고 최후 판결을 내리시는, 그렇게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이 악을 심판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두 군대가, 두 진영이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진영은 짐승의 편에 선 그 세상의 왕들의 편, 그 세상의 왕들과 연합군을 맺은 하나님의 대적들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 선 군대는 예수님의 군대인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들의 복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시 14절을 보시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장은 아무리 보아도 전투복이 아닙니다.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복장이었고,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예배자의 옷이지 이건 전투복이 아닙니다. 정말 희한한 옷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희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이 어떤 옷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7,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희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옷입니다. 우리 한 절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 이 최후의 전투에서 용사가 되어서 앞장서서 말씀의 권위로 심판하며 이기시며 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인입니다. 예수님이 용사입니다. 세상의 지휘관처럼 멀리 뒤에 숨어서 군사들을 내보내는 그런 용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의 권세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는 용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복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희고 깨끗한 예배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전투복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실 때에 거룩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삶 자체가 이 삶이 사치에 물들고 음행에 빠지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 높여보고 싶은 그 허영이 가득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세속에 물든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고민하고 싶은 질문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분야의 탑이 되었어요. 부와 명성을 모두 얻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명백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 분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 마음이 내 소속이 바벨론일지 하나님일지 보여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의 승리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어도 교회가 세력을 모으고 또 특별히 폭력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개인의 명성이나 어떤 집단의 명성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바벨론의 길이 아닐까요? 사회가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참되시고 신실하신 예수의 길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방법은 날마다 회개와 순종으로 거룩의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입고 사치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음행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허영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이런 거룩의 옷을 입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의 묵은 때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내기 원합니다. 희게 하시고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 따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